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한 장군이 산헤립의 보냄을 받아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항복할 것, 투항할 것을 권하며 최후 통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유다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어두운 시대적 측면,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를 하는데요, 예언이 미래를 알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큰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드러내는 일에 미래, 아직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려주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사회의 문화를 평가하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지적하며 밝히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예언서들은, 선지서들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기 이전에 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때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역사로 상기시키며 재확인시키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복된 약속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오늘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즐거이 바쳐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오늘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하도록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하면 구약의 복음서다 이래서 마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6,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쓰지만 그보다 이전에 이사야서가 쓰인 목적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사야는 다른 모든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모든 위협들에 무너지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호칭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를 묶어주고 있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나라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고통스럽고 두렵고 위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왕국까지 내려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의 전투 장관이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최후 통첩을 하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상황은 지극히 절망적이고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나 막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유다 왕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인 힘은 너무나 미미하여서 랍사게가 군대 장관의 이름이죠.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기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그 말을 탈 기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코앞에는 무시무시한 군사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 만군의 주라고 하시는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어떤 힘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만군의 주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험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말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도발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장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거기에서 도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큰 밭 길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한 번 더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본문에서 랍사게가 서서 히스기야 왕을 도발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은 이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을 만나서 아하스 왕 시절에 있었던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의 위협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치러온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타고 있는 연기나는 불쏘시개, 끄트머리만 남은 불쏘시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만을 신뢰하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징조 보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하스 왕에게 이것이 이들의 공격이 아무런 힘이 없이 끝날 것임을 징조로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하여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장 17절에 보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날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물러갔지만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바로 아수르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히스기야 왕은 적국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도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군대의 국적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험입니다. 자 보아라, 이렇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너희보다 위우위에 있고 우리가 너희를 치면 너희는 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시험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이 랍사게가 대신 전하는 아수르 왕의 메시지입니다. 우선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신 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쳐 이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쉐마 구절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외쳐 이르렀다 하는 표현은 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하는 표현이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보낸 선지자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6절을 보면 내게로 나아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0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너희를 그들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나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아수르 대왕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에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봉독하는데 다행히 다 읽은 후에 아멘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말씀 끝나면 관성적으로 아멘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려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신적인 위치에 놓고 마치 신이 선지자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니 힘과 권세를 가진 나 아수르 왕을 섬기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서로 배타적인 신적 권위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순종하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를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눈에 뻔히 보이는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의 무시무시한 무력의 침입을 받을 것이 눈에 뻔하고, 반대로 아수르 왕의 그 회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항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런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내렸죠. 잘 알고 있는 대로 결단을 내려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 왕은 자기 땅으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 왕은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어진 그 시험에, 오히려 더 크게 주어지는 시험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 왕국의 왕들은 신앙적인 부침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인생이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회유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원수된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은 매우 현실적이며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본문에서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리를 나에게 넘겨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배타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로 한다면 세상을 등져야 하고, 세상을 쫓기로 한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단지 그 염세적이 된다거나 비현실적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내 삶의 터전이며 내 신앙을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증명할 수 있는 내 신앙을 펼칠 삶의 무대이다 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미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죄가 지배하고 있는 통치권으로서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인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최고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 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강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이야기죠.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공격해 올 때 이사야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훨씬 더 효과 빠른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더 큰 나라, 더 큰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통하여 급한 불을 껐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끌어들인 아수르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고자 상류에 있는 저수지 뚝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죠. 세상은 공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찾아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제안은 언제나 달콤해 보이고 세상에 보여주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현실, 참실제보다 언제나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세상이 제시하는 해법은 훨씬 더 빨라 보입니다. 힘을 의지하라, 권세를 얻으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답은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성경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는 이 회유와 협박과 위협이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과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하게 느껴질까요? 아수르 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복을 하면 압도적인 전력차로 말미암아 질 것이 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또 그가 약속한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게다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권세와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군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에게 제시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나만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해 오시는데 말씀만 있고 약속만 있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줄 어떤 무력, 가시적인 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겪었던 큰 시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기 선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라고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 들어옵니다. 랍사게도 이렇게 말했죠.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너희만 신이 있고 너희만 하나님이 있느냐? 다른 나라에도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일이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유해 들어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나에게 항복하여 내 백성이 되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안전을 보장해주고 주거지를 주고 생활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일랑은 일찌감치 포기해라. 이스라엘은 위기의 직면에 있죠. 고통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위기와 고통 앞에 산헤립이 대답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힘과 권세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위기를 종식시킬 힘과 권세가 나에게는 있으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답으로 힘과 권세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옵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가 힘과 권세를 가지든지 아니면 힘과 권세를 가진 다른 존재에게 무릎 꿇든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답은 전혀 반대이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충치가 먹어서 이가 아픈데 이를 치료하러 가지 않고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 열심히 터진 웅덩이를 파는 자와도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심히 파다 보면 언젠가 한 모금의 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린 내 땀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 지속적인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은 생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썩은 이빨을 치료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순종하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꼭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며 야, 일로 와라. 나에게 와라. 나를 순종해라 하고 부르시는 참관자인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고 거기서 얼른 빠져나와라 하고 주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통과 위기에 빠진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한 인간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만 참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은 영원한 실제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사야서의 그 주제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일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최선의 길을 의심 없이 쫓아가는 세상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로 서원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에서 단 한 가지의 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있게 되었고 이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아하스의 길을 따르라고, 힘과 권세를 쫓는 길을 따르라고 요구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유혹에,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건강상의 문제나 자녀 교육의 문제나 또는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나 자신의 게으름이나 죄악된 그 욕심들과 싸워야 하는 신앙적 전투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이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을 따르는 길,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여지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생수의 근원을 향해 되돌아가는 여정의 오른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제시하는 힘과 권세를 쫓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을 소개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사에 기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